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설교 제목은 그를 지극히 높여. 지난 시간에 하나님과 동등한 본질을 가지신 아들께서 사람이 되심으로써 신적 영광과 권리를 내려놓으셨다. 그리고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음을 당하시되 가장 잔인한 형태로 죽으셨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인류의 구원과 만물의 질서 회복을 위해서. 지난 시간 다루었던 빌립보서 2장 6, 7, 8절의 이 말씀을 이러한 렌즈로 읽어나갈 때 여러분들에게 고린도 후서 8장 9절이 달리 다가올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어떠한 부요? 하나님과 동등한 본질을 가지신 신적 영광과 권세를 가지신 부요.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어떠한 지경까지의 가난함, 사람이 되시는 가난함,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으시는 가난함, 그 죽음 가운데서도 가장 잔혹하고 비참한 죽음에까지 자기를 들이시는 가난함으로,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께서 자기를 비우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제 우리가 영원한 영광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엄청난 규모의 희생과 낮아지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부요가 탄생한 거예요. 그분의 낮아지심으로 저 여러분에게 소망이 생기게 되었고, 그분의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영적 노예 상태에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부자됨, 이것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생각 없이 외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빌립보서 2장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6절, 7절, 8절의 렌즈로 보면은 이 구절이 달라 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지배했던 것에는 그 사랑하는 아들의 철저히 낮아지심, 십자가에서 그가 만든 사람의 손에 의해서 참혹하게 처형되심까지를 염두에 둔 사랑하심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는 이 아버지의 뜻에 철저하게 순복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온전히 이룬대요. 그것이 그분의 양식이었답니다. 우리 매일 새끼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분을 지배하고 뗄래야 뗄 수 없었던 그것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뭐라고요?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어디까지 온전히 이루는? 십자가에 죽으심까지 낮아지는 것. 자기 권리를 내어놓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룩한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구원의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름으로 오늘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지극히 높여라는 단어는 한 헬라어 단어인데 elevate beyond 더 이상 높일 수 없을 만큼 높이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의 길이나 세상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의 길을 그러한 결과입니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영적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하고 권면하는 것이죠. 세상은 힘을 확보하기를 원해요. 인간의 길은 자기에 있는 집이나 권리가 박탈당하면 막 저항해요. 하나님의 길은 영광과 권리, 지위를 포기함으로써 그보다 더 큰 권리, 더 큰 영광, 더 큰 지위를 얻는 것이 십자가를 통과함으로써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획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요, 반드시 예수님께서 얻으신 것처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는 이 진리에 직면하게 됩니다. 반드시 이 순간에 도달하게 됩니다. 9절 후반절 봐주십시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에 이름을 가진 모든 존재 다 이름이 있습니다. 고등동물은 존재 가치를 가지는 모든 것이 이름이 있습니다. 개미도 한 120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한국에만 베르나르 베르베르라고 하는 사람의 작품에 보면은 개미에게 넘버가 부여돼요. 그러나 개미는 이름이 없습니다. 불개미, 집개미 이렇게 그냥 떼 개미 떼에 대한 종류에 대한 이름만 부여해요. 불개미, 집개미 이런 식으로. 하등 동물이면 동물일수록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그 무리 종류에게 이름을 부여해요. 그러나 가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냥 사람들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각 사람에게 이름이 있습니다. 모든 이름 가진 종류 위에 그것을 초월하는 가장 최고 권세를 나타내는 이름이 주어집니다. 누구에게? 우리 주 예수께. 그 이름 앞에 모든 피조물의 존재는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찰스 램이라고 하는 영국의 문필가가 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셰익스피어가 이 방에 들어오면 우리 모두는 일어설 것이다. 그러나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면 우리 모두는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11절 보십시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우리 성경은 주라 시인한다라는 이 동사가 그렇게 강력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나라의 언어가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이게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그런데 헬라 원문을 보면은 심각해집니다. 엑스몰로게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호몰로게오 이렇게 하면은 시인하다 인정하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앞에 엑스가 들어가면은 철저한 동의, 전적 인정. 그래서 어떤 영어 사전에는 agree out and out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철저하게 내가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반드시 전적으로 받아들임 그런 거예요. 여기는 강력한 힘을 내포하고 있고 그 상대방이 그것을 전적으로 인정하여 들썩 무릎을 꿇는 형태입니다. 이 그림을 예수의 이름 앞에 상위 권세 앞에 이름 가진 모든 존재들이 무릎을 꿇고 그 입으로 항복, 경배, 그 능력과 근세, 시인, 이 그림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어떤 역사적인 장면이 있는데 그것이 태평양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일본 제국의 모습입니다. 이 태평양 전쟁은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 일어났던 전쟁인데 미국의 진주만 기습 공격으로 말미암아서 미국이 전쟁에 개입합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나요. 일본 제국이 쉽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때 1945년 8월 6일날 하나 그리고 3일 뒤에 9일날 하나 원자 폭탄이 하나는 히로시마와 하나는 나가사키에 투하가 됩니다. 원자 폭탄들이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가 리틀 보이고 두 번째 투하한 것이 팻맨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종료가 됩니다. 두 개의 원자 폭탄이 두 도시에 투하되고 난 다음에 3주일이 지났을 때 미국 전함 미주리 선상에서 항복 조인식이 거행됩니다. 그 항복 문서에 서명하면서 문서를 읽게 되는데 그 내용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일본 대본영과 현재 어디에 있던 모든 일본군과 일본 지배하의 모든 군대가 연합국에게 무조건 항복함을 포고한다. 이렇게 8단락으로요. 우리는 이렇게 시작하는 문장입니다. 철저한 패배를 인정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힘과 능력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은 것이죠. 그런데 태평양 전쟁사를 조금 보시면은 일본은요 진짜 끈질겼어요. 호주는 그 전쟁 선상에 들어가 있어요. 그 뉴질랜드도 여러분 그 혹시 비치가요 그 보시면은 진지 준비해놓은 거 보셨죠? 뉴질랜드는 그 전쟁권에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들어갈 뻔했어요. 이 폭탄 떨어지지 않았어요. 일본 제국은 충성심과 전투 정신으로 무장해서요. 집안에 있는 노크릇, 세부치 하나하나씩 증발하고 긁어서 포탄 만들고 탱크 만들고 반자이라고 해서요. 가미가제 반자이라고 해서 자기 스스로 몸을 희생하고 던져서 조국을 위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이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게 가소로운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때 당시 가지고 있는 자원은 엄청난 것이었어요. 그런 상황을 자원을 비교해 보면 그런데 일본이 미국이란 나라의 거대함을 확인하는 가장 큰 사건 이것을 보면서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의지를 상실한 그 사건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 두 개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힘에 대한 철저한 인정 엑소몰로케오 미주리 전함 위에서 이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되어서 상대방의 힘의 우위에 대해서 세력의 우위에 대해서 굴복하는 거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들을 주라 엑소몰로케오 철저하게 인정하게 되는 그것이 역사의 어느 순간에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것을 승리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것은 100% 확실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언제 일어날까? 저는 그 초침이 제각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확실하게 일어납니다. 한 달 뒤에 북한과 미국이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가집니다. 회담 장소를 놓고 추측이 참 많았죠. 뭐 일주일 전만 해도 판문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추측했더랬죠. 그런데 싱가포르에서 6월 12일 날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것이 이제 확정되었습니다. 자, 아주 확실히 정해졌고 싱가포르에서 분명히 만날 거예요. 안 만날 확률 얼마일까? 지금 한 달 남았는데 안 만날 확률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가능성이 있을까요? 싱가포르에 지진이 난다든지, 김정은 위원장이 맹장 수술을 한다든지, 가능성은 있지만 아주 희박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진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들이신 그 아들을 향해서 내린 판결이 뒤집어지는 가능성은 얼마일까요?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향해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섭리해 놓으신 이 하나님의 뜻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뒤집히시는 그 가능성은 얼마일까요? 제로의 가능성입니다. 반드시 이날은 옵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지는 것 같지만 우리 삶 가운데 패배가 일어나는 것 같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둠 가운데 먹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저게 성취될까, 과연 성취될까라는 그 일말의 의구심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확실하게 일어나고야 맙니다. 영원히 사람 대신 하나님의 아들 앞에 모든 존재는 엑솔로모게오, 분명히 무릎을 꿇고 그 앞에 그분의 권세를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상관이 없습니다. 분명하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예표라는 말, 성경에 예표 또는 모형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은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담은,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아담이라는 역사적인 인물은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예표는 실체, 신약 성경의 실체를 암시하는 구약 성경의 인물이나 사건을 예표라고 부릅니다. 모형이라고도 하고요. 그림자라고도 합니다. 이런 거죠. 모형 비행기 생각해 보세요. 모형 비행기. 모형 비행기를 하나 사왔어요. 어린 아들에게 선물했더니 그것을 가지고 막 좋아합니다. 모형 비행기예요. 총 길이가 한 25cm쯤 되는 모형이에요. 실체가 아니라. 거기 보면 문도 있고 꼬리도 있고 바퀴도 있지만 승무원이 보이지 않아요. 그 안에 의자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고 칵핏, 크루, 의자 어느 정도 경사로 뉘어져 있는지 자세한 것은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모형과 실체와 차이입니다. 구약에는 모형이 신약에 드러날 실체를 가늠하게 하는 어떤 사건이나 인물이 등장해요. 그래서 그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은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아담을 통해서 주님을 조금만 볼 수 있는데 다 주책한다는 것은 힘들다 이런 뜻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앞에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게 된다는 이 사실, 그 실체, 진실은 과연 구약의 어느 인물 가운데 숨겨져 있을까? 그림자처럼 계시되어 있을까? 직접적인 묘사와 예언과 약속은 많습니다. 근데 인물 가운데서도 감추어져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예표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 많은데 그 중에 요셉을 잠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표인 요셉은 어떤 모습이 예수님과 닮았을까? 제가 이보다 훨씬 많은데 10개만 나열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1600년 정도 떨어져 있는 요셉이 어떻게 닮았는지, 어떤 식으로 요셉이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지, 그리고 요셉의 생애 가운데 무엇이 오늘 본문과 연관이 되는지. 첫 번째는 둘 다 아버지의 깊은 깊은 사랑을 받았고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둘 다 그를 죽이려는 모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둘 다 의복을 빼앗깁니다. 요셉은 채색 옷을 빼앗기고 주님은 겉옷과 속옷을 빼앗깁니다. 네 번째, 둘 다 노예가 당시에 팔리던 가격에 팔려갑니다. 요셉은 은 20, 은 20에, 주님은 은 30에. 다섯 번째, 둘 다 죄의 유혹을 받았고 유혹을 뿌리칩니다. 요셉은 보디반의 아내 유혹을 받았고 예수는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나 둘 다 이기십니다. 여섯 번째, 둘 다 거짓으로 고발당합니다. 일곱 번째, 둘 다 두 명의 죄수와 함께 합니다. 요셉은 등 맡은 관원과 술 맡은 관원을 경험하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좌우편 강도와 함께 합니다. 등 맡은 관원과 술 맡은 관원 중에서 한 관원만 살고 한 관원은 망합니다. 동일하게 주님께서 달리시던 그 십자가에 한 강도만 구원받습니다. 여덟 번째, 둘 다 고난 후에 높임을 받습니다. 아홉 번째, 둘 다 자신을 팔아버린 형제를 용서합니다. 열 번째, 둘 다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 꿇습니다.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었을 때 애굽 사람 전체가 그 앞에서 무릎을 꿇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시행됩니다. 이방 사람들, 애굽 사람들이 총리가 된 요셉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형제들 유대인들이 창세기 50장 18절을 보니까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다 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이 예표로 계시된 요셉과는 달리 그 예표가 실제 향하고 있는 이 원형인 예수님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주어진 이 예수님께 이방 사람 유대인 이런 사람의 클래스, 사람이라는 존재만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사람들과 땅 아래에 있는 악령들까지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요셉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을 때 불이익을 당했었듯이 말이죠. 반드시 우주에 있는 이름 가진 모든 존재는 반드시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존재이고 우리 삶 가운데 그분이 주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좌지우지하려다 보니까 고생도 하고 내가 주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여 추진하다가 낭패도 당하고 주님께서 내 삶의 운전대를 잡으셔야 되는데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데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고 목자의 음성을 따르기보다는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다가 실패를 경험하고 또다시 후퇴를 경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으시고 용납하시고 긍휼로 안아주시는 그 주님이 있기에 다시 주님하고 고백했을 때 받아주시고 또 다른 차원으로 인도하신 그 주님을 경험하면서 본향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이 모든 존재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 부류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부류를 잠시 시간을 내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 천상에 있는 존재들이고요. 땅에 있는 자들, 땅 위에 있는 사람의 존재들입니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사탄과 모든 악령들, 그렇게 저는 분류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또 신학자에 따라서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그냥 죽은 자들, 시올의 세계를 묘사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 그렇게 영적 존재들, 좋은 천상의 존재들, 나쁜 천상의 존재들, 이것을 포괄하는 그런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저는 하늘에 있는 자를 하나님의 선하신 종들, 그러니까 순종하는 천상의 존재들 그렇게 보고요. 땅에 있는 자들은 그냥 땅에 사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동물계, 그리고 자연계까지도 그렇게 보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사탄과 모든 악령들 그렇게 정리하고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늘에 있는 자들입니다. 천상의 존재들이죠.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8장에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나와요. 가브리엘은 일반 천사보다는 그 급이 높은 대천사라고 분류됩니다. 그러니까 대천사가 다니엘에게 나타났을 때 다니엘서 8장에 보니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그 대천사보다 훨씬 상위의 영광과 지위를 가진 천상의 존재 그룹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스왑이라는 천사들입니다. 아까 가브리엘 같은 경우에는 메신저 천사예요. 싸우는 천사이고 주님 임재를 떠나지 않는 그 천사들보다는 급수가 낮습니다. 이사야 6장 1절 2절에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날개가 여섯 짝이 있대요. 이렇게 붙어있고 밑에도 붙어있고 옆구리도 붙어있고 두 개로는 이렇게 가렸답니다. 이렇게. 그리고 밑에 두 개는 발을 가렸고요. 그리고 중간에는 두 개로 날았다는 그림이에요. 여섯 개 날개를 가지고 있는 슈라핌이라고 하는 천상의 존재.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두려워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아크엔젤, 대천사 가브리엘보다 훨씬 상위의 영광과 지위를 가지고 있는 스랍들이 주님에게로부터 나오는 그 영광의 차원, 우리는 지금 짐작을 할 수 없어요. 이것을. 영광스러운 존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었고 자기가 피조물 된 불완전함으로 말미암아서 팔을 가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하늘에서는 이미 무릎을 꿇고 고백하는 것이 문자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2000년 전에 주의 종 사도 요한이 이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과 12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수억의 존재들이 이 존귀하신 이 11절에는 누구를 둘러쓰고 있는지를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지극히 높여주신 어린 양 그분입니다.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다. 하늘에서는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합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룹이 땅에 있는 자들이에요. 땅에서는 반반입니다. 땅에서는 이것을 인정하는 그룹과 이 아버지 하나님의 디크리, 이 판결에 대해서 거부하는 두 개 진영이 있습니다. 크게 대별하면요.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크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신앙을 고백하는 저희들과 그렇지 않은 세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그림이 시편 2편에 나오는데 시편 2편을 우리는 메시아 시편이라고 합니다. 잠시 가보겠습니다. 시편 2편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마시아흐라고 하고요. 신약에서 이것을 헬라어로 읽게 되면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이렇게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히브리어로는 마시아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자,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 아버지와 성부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두 분이 등장해요.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 말은 절대 주권을 우리가 무너뜨릴 수가 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통치 질서에 반영하는 모습이에요. 모든 세력을 집결시켜서 도전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지배력, 통제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그의 간섭하심에 우리가 저항하자. 다시 읽겠습니다. 2절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일본은 있는 힘을 다해서 일본 제국이 우승하리라고 우리가 할복하면서 세부치와 양철 모아서 끝까지 전쟁을 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미국을 모르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그분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분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모르고 주님의 통치에 굴복하는 것을 저항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비웃습니다. 인류의 마지막 때 세상 나라들이 힘을 합력해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형태의 세력을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강렬하게 저항할 것입니다. 인류에게 마지막 전쟁이 남았어. 이거는 거대해요. 어떤 소설가도 묘사할 수 없을 정도의 거대한 차원이고 여기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 사랑하심이 드러나 있고요. 하나님의 반전이 들어가 있어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을 감동과 감격과 사랑과 예배 가운데로 몰아넣을 수 있는 반전이 하나님의 드라마에 숨어 있습니다. 저것이 무기였을까라고 생각했던 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모든 존재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땅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사탄과 모든 악령들이라고 했는데 이들은 우리가 정리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요. 자기들의 운명을 알고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일반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보다요, 훨씬 더 영적 세계 전능자 하나님이 어떻게 판결해 놓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정통하고 한순간도 그들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9절에 보면은 가다라 지방에 그 귀신 들린 사람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그 남자의 몸을 통해서 그 귀신이 목소리를 울려서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순간을 안다는 거예요. 주님의 권능이 드러난 폭탄이 투하되는 항복문서의 주인 되어야 되는 그 순간을 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존자 하나님의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선명하게 인식하지만 사람이 되신 아들에게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이 사실이 그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항해요. 굴복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서 인질로 잡아서 악한 영들은 하나님이 사람 사랑하시는 줄 알아요. 그들을 속여서 진리 대신 비진리로, 우리 진리가 조금 들어간 거짓 반진리로 왜곡하여 인질 삼은 그들을 매개로 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반기를 들 것입니다. 마지막 때. 그러나 반드시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결하셨고 아들에게 이미 이 권세 있는 이름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두 주에 걸쳐서 영광스러운 본문을 대했는데 오늘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하나를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예수 이름 권세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저 여러분들이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이 이름을 사용하도록 초청하셨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것이 순종이고 많이 사용하는 것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이름, 이 하나님의 이름은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히브리 구약 본문을 읽어나갈 때 여호와라는 이름 단어가 나오면 그대로 읽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야훼라는 그 단어 대신에 아도나이라는 말로 대체해서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는 출애굽기 20장 7절에 나오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잘못 부르면은 죄 준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기억하고 잘못하면은 내가 재앙을 입겠구나. 그렇다면 아예 부르지 말자 아니면은 대체해서 부르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대체용으로 발굴된 것이 나의 주라는 뜻의 아도나이입니다. 이제 그들 식으로 시편 23편 1절을 읽으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여호와 또는 야훼 로이 이렇게 돼요. 야훼 로이 로 에하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보좌관이 없다. 여호와라는 발음을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도나이 로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저 여러분은 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입에 올려놓지 못했던 그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을, 생각을 사로잡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본문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 주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근세를 제고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이름을 마음껏 고백하고 이 이름을 크게 부르짖고 이 이름으로 자주 간구하고 이 이름의 존귀와 영광 그리고 사랑을 담아서 높이는 이 일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테니까 한번 성경을 묵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혹시 외우시는 분 계신가요? 요한복음 14장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저는 추천하기로는 빌립보서 2장 90, 11절을 읽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을 주장하고 묵상하는 그 프랙티스를 같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의 본질과 중요성과 위대함을 깨달아 알지 못하면은 그냥 하찮은 것이 돼요. 옛날 선교사들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이 뭔가 반짝반짝이는 것을 가지고 공깃놀이를 하더래요. 다이아몬드였답니다. 엄청나게 소중한 것이, 엄청나게 위대한 것이, 하찮은 것이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이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이 담고 있는 이 초청은 엄청난 것인데, 한 절 한 절이 엄청난 것인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오늘 적용하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부탁하고 싶은 두 번째가 낮아짐 뒤에 높아짐이 온다는 진리입니다. 자기 권리를 내려놓고 난 다음에 더 큰 영광스러운 권리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성육신과 십자가라는 이것을 통과하여 영광과 존귀 자리에 앉아있었습니다. 그것을 통과하여 이 원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진리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영혼의 관점에서 누가 진정한 이기는 사람인가, 교회에서 누가 큰가, 자기 이익 집착이나 자기 과시가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낮춘 사람이다. 이 메시지를 하려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했고 5절부터 11절까지 이 말씀을 서신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낮아짐이, 섬김이 있고 그리고 높여짐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이런 보상이 높여지는 것이 분명히 올까? 겸손한 마음 선택하는 사람이 분명히 높여지게 될까? 예수님께 이 일이 확실하게 보장되었듯이 이 정신을, 이 길을 따르는 사람에게 반드시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런 예를 이와 관련해서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여러분께서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림에. 스트레칭을 포함해서 하루 12시간 발레 연습 30년. 그 사람의 발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자의 발, 그런 정도가 아니라 사람의 발이 아니에요. 짐승의 발 같아요. 여자로서 아름다운 발, 그렇게 하면은 여자로서의 아름다운 발, 그것이 자기의 권리, 거기서 망가지는 것이 자기 권리를 넘는 것이었다면 이 사람이 세계적인 발레리나로 발돋움하는 데 있어서 그 발은 폭로가 되었습니다. 그 발을 보고 난 발레시키겠다고 하는 엄마들이, 그것을 보고 포기시킨 엄마들이 많았답니다. 근데요, 심각하게 발레를 시키고 있는 부모들 가운데는요, 발톱이 빠졌다, 연습하면서 발톱이 빠졌다라고 하면 기뻐한대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강수진 씨에게는 발톱이 없습니다. 근데 그로 하여금 사람들의 기준에서 보는 그 영광을, 그 이름을 얻게 했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차원의 낮아짐, 영원한 진짜 오래가는 그 영광을 염두에 두고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낮아짐이 있을 거예요. 영적인 욕심 있는 사람은 그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진짜 욕심이 있는 사람은, 그룩한 욕심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열망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베드로전서 5장 6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저는 이 때가 되면 이 표현 대신에 반드시라는 말을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반드시 너희를 높이신다. 주의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 한 주간 가득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